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연방 상하의원 전원을 상대로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상원의원 대상 설명회에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턴포드 합참의장이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북한의 예측 불허성으로 인해 대통령에게 이번 설명회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상원에 이어 하원의원 전원을 초청해 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합동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며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과 전화회담을 가진 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서 당장 탈퇴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무역협정들을 비난했었습니다. 특히 1994년 체결된 나프타는 재난이며 수많은 미국의 일자리를 멕시코로 옮겨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 나프타를 폐기하지 않기로 동의했으며 3국 정상들은 나프타 협정이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재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터키에서 최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해 유럽감시단이 제기한 의혹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유럽의회 감시단원들은 보고서에서 개헌 찬성으로 결정된 터키 국민투표 과정에서 최대 250만 표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독일 의회에 연설해서 터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자체 검토한 뒤 제기되는 의문들에 답해야 한다며 터키가 부정투표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가 어제 미주기구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이번 발표는 미주기구가 표결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오늘 베네수엘라의 안정과 평화를 방해하고 내정에 개입하려는 미주기구의 어떠한 활동이나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주기구의 특별회의 개최를 위한 표결은 탈퇴 결정을 확정짓는 것이라며 경고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한 달째 계속돼 29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쳤으며 10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가해진 테러 공격으로 이란 국경수비대원 10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이란 관영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국경수비대원들은 이란 동남부 시스탄 발루체스탄 주 내 미르자베 지역에서 순찰을 벌이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자이시 울 아들이라는 반군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스탄 발루체스탄 주는 마약 밀매 조직과 분리주의 반군들로 인한 소요 사태로 오랜 갈등을 빚어온 곳입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국제공항 인근에서 오늘 오전 강력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폭발이 공항 자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며 다마스쿠스로부터 반경 25km 이내에서 폭발음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친위 매체인 알 마나르 TV는 이번 폭발이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공습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리아 관영 언론은 이스라엘이 해당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27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외교적 조치와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외교 안보 정보 수장들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대북 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필요할 경우 시행할 군사적 선택 방안을 준비하는 데 많은 생각과 계획을 쏟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외교안보 수뇌부의 대북 합동 성명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입니다. 동해 바다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외교적 조치와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외교 국방 정보 수장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미 상원 의원들에게 대북 상황을 보고한 뒤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26일 대북정책 관련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과 함께 미 상원의원 전원에게 이례적으로 대북 상황을 보고한 뒤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과 핵 탄도미사일 시험을 막기 위한 과거의 노력이 실패했다며 북한은 도발 때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동맹들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긴급한 미 국가안보 위협이자 최우선 외교정책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동맹과 지역 동반국들과 함께 경제 제재와 외교적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 코츠 국장은 이어 북한 정권이 위기를 경감시키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미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들과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해 대화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위한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 정보수장이 합동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최근 전략무기들을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하며 강력한 경고를 한 것과 달리 대화와 협상을 언급한 것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의 고위 관리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26일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할 것에 대비해 미 정부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한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백악관은 또 상원 의원들에 대한 대북정책 설명회에 이어 하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의사당 건물에서 열린 어제 설명회에는 하원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처럼 이례적인 대북정책 설명의 내용이 종합적이고 충실했다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처음 듣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오후 미 상원의원 100명이 버스에 나눠 타고 백악관으로 가서 행정부, 외교, 국방, 정보 수장들로부터 대북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들렀습니다. 미 언론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은 물론 설명회 직후 이들로부터 설명회 내용과 소감을 듣는 등 이례적인 이번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원들은 설명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행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이날 설명회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It was a sobering briefing in which it was clear just how much thought and planning is going into preparing military options if called for and a diplomatic strategy.
쿤스 의원은 정신이 번쩍 드는 브리핑이었고 필요할 경우 시행할 군사적 선택 방안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을 쏟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며 외교적 전략 또한 현실적이고 균형이 잘 잡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원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이 문제를 예전보다 중요하게 다룬다는 행정부의 결의가 느껴졌다며 어쩌면 상황이 빠르게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행정부가 모두에게 알리고 준비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 뒤 행정부 외교 국방 정보수장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하원을 직접 방문해 431명의 하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맥손 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설명회 뒤 기자들에게 행정부는 북한이 핵 야욕을 벌이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쓸 것이며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핵심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tremendous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 officials in key positions.
손베리 의원은 주요 당국자들이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고 현안을 잘 알고 있었으며 서로 잘 조율하고 있었고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는 점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설명회 내용이 충실했으며 당파를 떠나 함께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드러났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다만 비공개 설명회였음에도 의원들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행정부로부터 이미 강도 높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내용을 접하지는 않았다며 가기 전에도 생각했듯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e received, I think, quite an in-depth briefing from an intel perspective on the intelligence committee, so that part of what they discussed was not new, but certainly getting a more fulsome.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아단 쉬프 의원도 정보위에서 정보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대해 이날 과도할 정도로 설명을 들은 것은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새롭게 발표된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현지 시간 26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새 대북 원칙 합동 성명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겠다는 미국 측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27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미 정부 합동 성명은 북핵 문제가 미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겠다는 미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합니다.
조 대변인은 미 행정부의 이 같은 북핵 대응 행보는 전례 없이 강력한 것으로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한 간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미한 양국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현지 시간 26일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공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 기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신행정부가 북핵 위협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번 안보리에 참석해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 등 주요국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핵 문제만을 주제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건 유례없는 일이라며, 국제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방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미한 양국과 국제사회가 경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징벌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주재로 오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북핵 회의는 15개 안보리 이사국과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이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의 극대화 방안을 집중 협의함으로써 국제사회 대북 압박 외교의 가속도를 촉진하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에는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를 단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주 북핵 문제 연쇄 협의에 정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회의 기간에 양자 협의도 예정되어 있어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집중 발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에서 특정국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이번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일 3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북 제재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장관 또 국가정보국장의 대북 합동 성명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서 반겼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메시지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한반도 핵 문제의 유관 각국이 미국의 이런 태도와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와 협상은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옳은 방법이며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모든 유관 각국의 이익과 부합하는 최대 공약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추가 도발을 막고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에 전례 없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은 우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과 함께 중국으로의 북한 인력과 물자 반입, 북중 간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제재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입니다.
중국 내에 있는 5만 명에서 약 10만 명 사이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상당히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들을 중국이 고려할 수 있어요. 중국이 국내법상으로 비자 갱신 같은 거나 신규 발급을 까다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의 국제사회 약속했던 제재안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북경 지역의 밀무역을 차단하고 단속하는 노력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실제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산 석탄 반송에 이어 북한 관광 상품을 없애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한국의 외교관은 보고 있습니다. 정성윤 연구위원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기대에 일정 정도 부응하는 수준으로 대북 제재 강도와 폭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ICBM으로 도발 수단을 선택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강도를 훨씬 상대적으로 더 높일 거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전략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할 거예요.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시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축소하고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도 최근 변화된 중국 내 기류를 보여주는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체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강도 제재 동참은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비용이 초래되는 결정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는 중국에게 대북 원유 공급은 북한 정권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 자산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원유 공급 제한 조치는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한다고 박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 배제론까지 언급하며 독재 행동을 예고함으로써 중국의 협력 거부로 발생하는 비용이 제재 참여 비용보다 높을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몇 년 안에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미중 교역을 중국에 대한 설득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경고 메시지는 중국 정부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 전략연구실장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6자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결국은 의장국을 맡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결국은 2003년에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공격했기 때문에 중국이 육자회담을 맡고 의장국을 맡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공격하니까 결국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이걸 관리해야겠다 싶어서 육자회담 의장국을 맡았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중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것은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한편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지를 시사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한국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입니다.
중국은 현재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약해지는 것, 그래서 투코리아가 완코리아가 되는 그런 국제정세 변화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현상 유지 정책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이 나온다면 중국도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종의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의 대중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제재에 동참하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시키며 상황 악화를 저지하는 한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 해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첫걸음으로 제안해왔습니다. 한국의 외교 소식통은 올 가을 19차 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일단 군사적 충돌로 치달을 수 있는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압박과 설득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군 창건일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데는 미국의 대북 압박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가세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 등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최근 사드 핵심 장비를 전격 배치했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 때문에 사드를 서둘러 배치했다며 실제 운용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김관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장비의 성주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측은 27일 오전 약 2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확장 억제력 강화를 포함해 굳건한 미한동맹을 통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자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과 김 실장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미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자는 공통된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의 소통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핵 문제 대응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장비를 이송한 지 이틀째 만에 이루어진 이번 통화는 맥메스터 보좌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과 김 실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첫 대면한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이번 통화는 특히 다음 달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인 사드 장비 이송에 대해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성주 부지로 이송된 사드 장비가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성주 부지의 사드를 수일 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시범 운영이 아니고 이미 한미가 이 일부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겁니다. 실제 운영입니다.
문 대변인은 26일 사드 장비가 이송된 것은 야전 배치 개념으로 시설 공사 없이 배치된 것이라며 사드 자체가 어느 지역이든지 전개해 야전 배치 상태에서도 작전 운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성주 부지로 이송된 사드 장비가 이미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사드 한 개 포대 규모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연내 구비한다는 목표로 배치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가 완전한 성능을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서둘러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선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때문임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 능력을 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해서 우선적으로 작전 운영 능력을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 대변인은 이와 함께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 환경 영향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측정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언론 자유가 없는 최악의 국가로 다시 지목됐습니다. 외국 라디오만 들어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갈 만큼 주민들의 자유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26일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180개 나라의 언론자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북한은 최하위인 180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독립적인 언론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언론자유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언론자유가 나쁜데 북한은 최악인 84.98포인트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2002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보고서에서 늘 최하위를 다툴 정도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2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이 외부 라디오만 들어도 강제 수용소로 보낼 정도로 주민들을 무지와 공포 상태에 가둬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로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만이 북한 내 인쇄와 방송 매체의 유일한 공식 자료란 겁니다. 또 북한 당국은 국가 행사 취재를 위한 외신 기자들의 방북을 더 많이 허용하고 있는 등 표면적으로는 국제 매체들의 훨씬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영국의 BBC 방송 기자가 취재 도중 추방되는 등 외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모든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발언했던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제부장입니다.
공화국 헌법 제67조에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은 법의 보호 속에 자기 의사를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표시하고 있으며 조작 및 문학예술 활동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 언론,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경 없는 기자회는 노르웨이가 7.6점을 받아 세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우수한 나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과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 상위권을 모두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23.8점으로 43위, 한국은 27점으로 63위, 일본은 72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중국은 바닥권인 77점을 받아 176위를 기록해 언론 탄압이 여전히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지난 2년 동안 이 해킹을 통해서 은행 돈 약 7,800만 달러를 탈취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조직은 같은 기간 모두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탈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산망 보안 업체인 시만텍이 26일 2017 인터넷 사이버 위협 보고서 22호를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전산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현황을 담은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배후인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저지른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해킹이란 남의 전산망에 몰래 들어가 정보를 훔치거나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고서는 라자루스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은행 전산망을 해킹해 총 7,80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큰 사건은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으로 라자루스는 지난해 미국 뉴욕 연방은행에 방글라데시 은행 계좌 전산망에 침입해 국제 전산망을 통해 모두 6,600만 달러를 빼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애초 이 계정에서 1억 1천만 달러를 빼냈지만 이 가운데 3,500만 달러는 회수됐습니다. 시만텍은 방글라데시 은행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를 분석한 결과 라자루스가 이와 동일한 신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라자루스의 배후에 북한 정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조직을 라자루스로 지목했습니다. 국제 전산망을 이용한 라자루스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라자루스는 2015년 베트남 티엔퐁 은행을 해킹해 100만 달러를 빼내려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0월 에콰도르 소재 아우스트로 은행에서는 해킹으로 1,200만 달러를 탈취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만텍사 측은 공격 흔적을 지우기 위해 취한 조처 등을 보면 라자루스가 상당한 수준을 가진 해킹 조직임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은행 해킹에 국가가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잠잠하던 라자루스가 2017년 들어 금융기관을 공격하기 위해 다시 등장했다고 시만텍사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이신 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나프타 폐기를 공언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 입장을 유보하고 재협상을 선언했습니다. 예. 자세한 사정 좀 보겠고요. 2년 동안 중국에 억류되어 왔던 미국인 여성 사업가가 실형을 받고 추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조세 개혁안을 공개했는데요. 이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미 자유무역 협정.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기는 아니고 재협상 쪽으로 정리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어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또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를 폐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재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요. 현 시점에서 나프타를 폐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세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재협상에 돌입하도록 필요한 각국 내부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어 재협상이 세 나라를 모두 더 강하게 나아지게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최근 며칠 동안 이 나프타를 둘러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까지요. 나프타는 미국에 매우 나쁘다.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에게 아주 나쁘기 때문에 크게 바꾸거나 영원히 나프타에서 탈퇴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예. 어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또 워싱턴 포스트 CBS 방송 등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를 폐기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의 무역 정책을 관장하는 윌버로스 상무장관도요.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나프타 체제를 완전히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공방도 고조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에 앞서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무역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예. 캐나다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치즈 원료용 우유에 이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미 상무부가 캐나다 주력 수출품인 이 목재에 대규모 상계 관세를 매기는 보복 방침을 발표한 건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에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를 통해서 캐나다가 미국을 매우 거칠게 대했다. 캐나다는 수년에 걸쳐서 속여왔지만 이젠 참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캐나다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적자를 보고 있지만 두렵지 않다라면서 캐나다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며칠 동안에 굉장히 뭐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뭐 신경전도 벌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3국 정상이 통화한 뒤에 폐지가 아니라 이제 재협상적으로 가닥이 잡힐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취임 전부터 나프타 폐기 계획을 천명해 왔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 두 나라는 미국과 재협상할 의사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엘렉스 로런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요, 언제라도 재협상 테이블에 나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예. 나프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나프타는 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북미 대륙에 있는 세 나라 사이에 관세를 없애서 자유롭게 상품과 용역을 사고 팔 수 있게 한 협정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협정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이웃나라로 빠져나가서 미국 안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줄곧 비판을 해왔습니다. 예. 또 싼 물건이 미국 시장에 쏟아 들어오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가중되는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
이런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에게는 불리한 거고 이래서 이제 무역 적자가 일어나서 결국은 미국 경제에도 피해를 준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 협정을 보는 인식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어제 또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이 2016년 5년 만에 가장 더딘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면서 GDP, 국내 총생산이 겨우 1.6% 올랐다. 미국 경제에 무역 적자가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프타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겁니까?
미국 상무부 자료를 보면은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멕시코와의 무역 거래에서는 한 달에 한 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예.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같은 기간에 월 280억 달러 규모인데 비춰서 크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반면에 캐나다와는 같은 기간에 매달 10억 달러 정도 흑자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무역 거래에서 적자를 보는 것만은 사실인데 미국이. 하지만 그 나프타를 통해서 또 미국 측에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적처럼 나프타로 인해서 일자리가 멕시코로 유출되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단점도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싼 값에 이 물건을 구입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
최근 미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기록한 이 월 40억 달러 규모 무역 적자는요, 주로 자동차 회사들을 비롯한 미국 제조업체들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가 싼데 관세가 없는 그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발생한 것인데요.
예.
워싱턴에 있는 피터슨 국제연구소는요, 오늘 이 또 뉴욕타임스지와 인터뷰에서 나프타가 폐기되면 미국인들이 구입하는 픽업트럭 가격이 3천 달러 정도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오랫동안 억류됐던 미국인 사업가가 곧 추방이 된다고요?
네,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지난 2년간 공안 구금센터에 억류되어 온 중국계 미국인 여성 사업가 그 자문가인데요. 샌디 판 길리스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에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중국 난닝시 중국인민법원이요, 화요일 길리스 씨한테 간첩 유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서 강제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길리스 씨는 이미 2년 동안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르면은 한 1년 6개월 정도 형기가 남은 건데요.
예.
법원이 길리스 씨의 추방 일자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형기를 채우지 않고 조만간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간첩 혐의를 받았군요. 길리 씨가 중국에 이렇게 간첩 혐의로 붙잡혀 있는 구체적인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네, 길리스 씨가 이 텍사스주 휴스턴 출신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 사업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에 휴스턴시 무역 홍보 대표단 일원으로 칭다오 선전을 거쳐서 광둥성 주화이를 방문했다가 공안에 체포된 뒤에 구금됐습니다. 예. 이 공소장에는 지난 1996년 광시성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적혀 있고요.
아주 오래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보 기관을 돕도록 현지 중국인들을 포섭하려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리스 씨가 이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20년 가까이 된 혐의로 체포된 데다가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오랫동안 구금돼 왔기 때문에 유엔이
예.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되는 이미 구금 사례로 주목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중국 법원이 길리스 씨에 대한 재판 절차를 계속 미루다가 구금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작년 가을에야 구체적인 공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길리 씨를 석방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권단체 등의 석방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었지만은요, 중국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관계가 다방면에서 협력 기조를 보임에 따라서 중국 법원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길리스 씨를 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걸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조세개혁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드디어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그 조세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윤곽을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요. 이번 조세개혁안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미국 조세 제도는 경쟁력이 떨어지며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면서 조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예.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고 개인 소득세제를 단순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개혁이다. 이렇게 지금 문일순 장관이 밝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삭감을 한 겁니까?
먼저 기업 관련 부분을 보면은요. 법인세율을 현행 35%로 15%에서 15%로 크게 낮추게 됩니다.
예.
미국 법인세율을 다룬 미국 법인세율을 그 다른 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건데요.
예.
또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그 일회성으로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35에서 15면 정말 그 절반 이상 이렇게 낮춘 건데.
네.
그렇다면 이제 개인 소득세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도를 단순화하는데요. 소득세 등급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줄입니다. 10%, 25%, 35%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눈다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최상위층의 소득세율이 약 5% 줄게 됩니다.
네.
하지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공화당이 사망세라고 비판하는 유산세도 없애고요.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이득에 대한 자본 이득세율을 현행 23.8%에서 20%로 낮추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번 돈의 몇 퍼센트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내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세금 보고할 때는 낸 세금을 어느 정도 이제 공제를 받느냐 이것도 굉장히 그 납세자한테는 뭐 중요하고 고민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 항목이나 방식도 단순화했는데요. 일반 기본 공제를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은 6,350달러, 부부가 함께 신고할 때는 12,700달러를 기본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요.
예.
이를 두 배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입이 24,000달러가 안 되는 빈곤층의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게 기본적인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공제란다면
네.
이제 항목별로 또 공제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네. 건 어떻습니까?
주택담보대출금 이자와 자선단체 기부금 등만 남기고 의료비라든가 지방정부 세금 등 대부분을 공제 항목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보면요. 1년에 한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택 대출금 이자로 낸 돈이 1년에 한 1,000달러, 뭐 교회 헌금이 한 100달러, 또 자동차 등 주정부에 낸 세금이 한 500달러라면은
예.
지난해 총 수입 5만 달러에서 이런 공제액을 모두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예.
앞으로 주세금 500달러는 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조세 개혁안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폴 라이언 하원의장 이렇게 공화당 지도부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체로 공화당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같다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들만을 위한 계획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조세재단이 이 안대로 조세개혁이 단행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세입이 2조 달러 줄어들 걸로 추산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추면 경제성장을 촉진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입니다. 동해 바다는 구름이 많고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 21도. 신유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 22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7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 18도. 희천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네, 황해도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3도. 용현 아침에는 7도, 낮에는 21도. 개성 역시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1도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3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구름이 끼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장진, 해산, 청진, 성진, 삼지연 등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1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8도입니다. 운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되고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바다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4월 2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 정찰함이 오늘 터키 흑해상에서 화물선 한 척과 충돌했습니다. 선박업체 GAC 측은 러시아 정찰함 리만호가 해상의 짙은 안개로 인해 서아프리카 국가 토고 깃발이 달린 가축 화물선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리만호가 이 충돌로 선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화물선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정찰함 내 승무원 78명은 모두 안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만호는 러시아 해군이 해양 관측선을 개조한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연방 상하의원 전원을 상대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상원의원 대상 설명회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보고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북한의 예측 불허성으로 인해 대통령에게 이번 설명회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상원에 이어 하원의원 전원을 초청해 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합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며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과 전화회담을 가진 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서 당장 탈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무역협정들을 비난했었습니다. 특히 1994년 체결된 나프타는 재난이며 수많은 미국의 일자리를 멕시코로 이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 나프타를 폐기하지 않기로 동의했으며 3국 정상들은 나프타 협정이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재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터키에서 최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해 유럽감시단이 제기한 의혹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유럽의회 감시단원들은 보고서에서 개헌 찬성으로 결정된 터키 국민투표 과정에서 최대 250만 표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독일 의회의 연설에서 터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자체 검토한 뒤 제기되는 의문들에 답해야 한다며 터키가 부정투표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터키의 개헌투표가 유럽에 해가 될 것이라며 터키의 유럽연합 회원 가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제 미주기구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이번 발표는 미주기구가 표결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오늘 베네수엘라의 안정과 평화를 방해하고 내정에 개입하려는 미주기구의 어떤 활동이나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한 달째 계속돼 29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쳤으며 10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가해진 테러 공격으로 이란 국경수비대원 10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이란 관영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국경수비대원들은 이란 동남부 시스탄 발루체스탄 주 내 미르자베 지역에서 순찰을 벌이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자이시 울 아들 또는 정의군으로 불리는 반군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